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십시다.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산 출신의 아가씨가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답니다.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니까 그 직원분이 대출 신청서 양식을 주시면서 대출 사유를 세 글자로 적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부산 아가씨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세 글자로 대출 사유 짜치서. 몇달 후에 이 아가씨가 다시금 대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게 됐답니다. 은행 직원분이 이번에는 네 글자로 연장 사유를 적어라 그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아가씨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버거바사, 버거바가. 네. 여러분 삶이 지치고 또 짜치고 버거우십니까? 현실이 짜치고 버거울지라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죠.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짜치고 버겁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기업체 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들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방위비를 현재 수준보다 무려 5배 달하는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장 우방으로 믿고 있던 이 미국이 일본과의 그 지소미아를 재개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 한미 간의 격렬한 충돌로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이 파행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의 강대국이고 이제는 미국의 간섭 없이도 자주 국방은 할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경제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여기다가 러시아까지 사실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버겁고 짜치는 그런 강대국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안보 문제는 곧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주한미군 감축이나 또 철수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께 뉴스에는 경북이 우리나라 중에서 2위로 빨리 사라질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최저, 또 급격한 고령화율, 노인 빈곤율 최고, 자살률 세계 1위, 우울 등 사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노래할 그 젊은이들은 3포, 5포, 7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창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런 청년 세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니트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트족이란 19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 중에서 취업이나 또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공부도 직업 훈련마저도 포기한 이런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니트 청년 비율이 세계 3위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니트족 청년들이 있다면 저에게나 또혹 창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해 있는 양상입니다. 어디 정치권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파도가 올 때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배의 무게중심이 든든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무게중심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의 기준이 되고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또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교인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단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한국교회의 상황도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짜치고 버거운 시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요즘 유명한 CF송의 한 소절로 표현하라면 난감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위기요, 또 교회적으로도 위기요, 선교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의 고비마다 앞장섰던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강한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기가 죽어서 도망하고 또 숲을 바위 엄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저 숨어서 바들바들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사울왕도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만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맙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철기를 없애고 대장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이나 괭이, 쇠사랑이 무뎌지면 그것을 벼르기 위해서 블레셋의 동네까지 내려가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라고는 오직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에게만 그 창과 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싸움을 한다고 해야 농기구나 나무 몽둥이만을 들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도 없고 희망도 없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이 두 사람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만 대의 최신식 무기, 또 기마병 6천명, 그리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는데 정작 그들을 상대한 것은 그나마 있는 그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힘든 때라고 말합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의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던자의 헌신과 비전이 참으로 암울한 그 나라의 운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요나단과 병기던 자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단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왕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코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고 명령이나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전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 완전한 자기 포기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완전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곧 한국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1908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내가 만약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화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존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선교사님의 이 고백처럼 선교사님은 조선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조선 땅에 퍼져 수많은 꽃들로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 꽃들은 그녀의 말처럼 이제 세계 곳곳에 열방에 또 다른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의 꽃을 피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새들이 둥지를 터는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넘어 세계와 열방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의 열매도 이렇게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하영록 목사님을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의 책 페이버, P31 이런 그 책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하영록 목사님은 미국의 티마스라는 유명한 그 건축회사의 회장님으로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호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순간에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순간은 바로 페이버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희생할 때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너무나 개인만을 위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내 몸 하나 던져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 몸 하나 던져서 주의 교회를 살리고 내 몸 하나 던져서 주의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나의 안녕이 먼저이고 공동체의 발전보다는 내 개인의 행복이 먼저이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이 신앙이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문제에 축 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비관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이 일어나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헌신자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그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 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그러니까 동물들이 일제히 소리치죠.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때 주인이 거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손님 대접에는 거위 요리가 좋겠지. 그러자 거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저 암탉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암탉이 꼬댁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얼른 소리를 쳤답니다. 주인님, 저는 아침을 알려줍니다. 양을 잡으십시오. 양 정도는 돼야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따뜻한 틀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말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뭐라 캐섰노? 주인님,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줍니까? 잔치에는 뭐니뭐니 해도 소고기가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소가 이렇게 고함을 쳤답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들은 잔치에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인생은 단호히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에도 찬성하고 이 포항 땅의 부흥에도 찬성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는 찬성하지만 정작 자신이 몸을 날려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지는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요나단은 문제 해결의 중심이 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열정이 있는 리빙스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프리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한 사람의 열정으로 인하여 중국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불태웠던 대부흥 운동도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몇몇 사람의 기도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수만 명을 보내고 오히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적군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군사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병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도리어 이 숫자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결코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단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무기든 자가 같이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서 적들을 물리치겠다는 열정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무기를 든 자가 함께 가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상치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할렐루야!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셨으니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요나단을 따라가면서 요나단이 앞에서 적군을 쳐서 엎드려뜨리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적군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무기를 든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합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사명은 적군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적진의 군병들을 죽이는 것은 오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단의 권세,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가감하게 처부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은 약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요나단과 같이 공동체를 구원할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무기를 든 자처럼 그 일에 함께 협력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킹덤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그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요나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병기던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결단하고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킹덤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기를 든 자처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며 함께 나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처음에 나아가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아래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다.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처음에 나가서 죽인 사람이 겨우 몇 명요? 20명이었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 중에서 겨우 20명만 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겨우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큰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칼로 그 동물을 치는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용감한 장군들은 20명 정도는 물리칠 수 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적군에게 떨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적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고 도륙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변화받는 역사와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확신대로 꿈대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마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자가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그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블레셋의 위험만큼 크고 두려운 때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민족과 공동체를 구하는 밑거름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킹덤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을 따랐던 무기던 자처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합심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